출애굽기 26장과 27장에 걸쳐 기록된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또 백성과 교제하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장막 속에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 나타내려 하셨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장막 앞뜰에서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제단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단은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제단이고 또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그들의 제물을 성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리듯이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교제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로 바깥들 구역에 설치될 시설물에 대한 제작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사각형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 노수로 덧씌워야 합니다. 부대 도구들인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모두 노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 노제단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은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약 제단의 목재를 노수로 굳게 싸지 아니하였더라면 불로 인해서 목재는 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만약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의 육체도 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제단인 그의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을 성별에 바쳐주셨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하시는 기도를 통해 그의 백성의 예배를 성별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바깥을 만드는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막 앞에는 뜰을 만들고 또 천막에 사용하는 가장 가는 세마포로 된 늘어뜨리는 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규빗 계산에 의하면 1규빗은 약 45cm이기 때문에 길이가 100규빗이면 45m쯤 됩니다. 그리고 폭은 50규빗으로 약 22m에서 23m쯤 됩니다. 각 기둥이 적당한 간격으로 놋 받침에 받쳐져서 세워져 있었고 또 그 기둥에는 은으로 퇴를 둘렀습니다. 기둥에는 은으로 된 갈고리들이 있었고 이 기둥 위에 세마포 포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또 문으로 사용되는 휘장은 다른 것들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 뜰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뜰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구획이 져 있습니다. 여러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울타리는 바로 교회의 견실성을 의미하고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장막은 세상으로부터 성별케 하시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편 84편에서 다윗 왕이 그토록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기를 바랬던 뜰이었고 또 시편 100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미로 들어갔던 그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수의 무리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며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미터쯤 되는 이 뜰문은 누구든 믿는 자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에도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등불을 위한 감람류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25장에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7장 21절 20절에서는 그 등잔대의 등불을 위하여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류로 짠 순수한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받게 했습니다. 등불을 위한 기름은 백성이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등불을 켜고 간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는 2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로 사용하시며 모세에게 등불을 밝혀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등불을 항상 켜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항상 불타고 있는 일곱 등불의 법궤를 덮고 있는 휘장 바깥 곧 회막 안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의무는 이 등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를 쉼 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법궤 앞 그리고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타고 있는 등잔대를 위해 부단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감람류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의미하고 또한 제사장들의 순전한 헌신과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이 등대의 불빛은 감람 열매로 찧어낸 순전한 기름 그리고 대제사장의 순전하고 정결한 인격과 사역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불을 보살피는 것은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하지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준비해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순전한 헌신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꼭 성도들에게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이는 순전한 헌신과 복종의 삶이 바로 성전을 환한 불빛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순전한 최상의 헌신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